오늘은 111문부터 115문까지 18주차죠. 제목은 참신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1문을 같이 한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이 근거에 있는 기초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참신앙이 무엇인지를 정의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참신앙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인식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요 구주로 천명하신 것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와가지고 나를 좀 믿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누가 여러분들이 와서 믿어달라 그러면 그분의 바람과 기대대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을 믿어주기를 바라는 바람과 의지만으로 그분을 믿고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나를 믿어달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실제에 있어서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어달라는 소원만으로 우리가 그를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배경으로 111문은 여기 질문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제 우리는 신앙이 근거에 있는 기초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라는 말로 질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앙이 근거에 있는 기초는 무엇이죠? 신앙이 근거에 있는 기초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3주차부터 17주차 지난주까지의 사도신경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총 15주에 걸쳐서 우리가 사도신경의 내용을 쭉 살펴봤거든요. 그 내용을 전제로 우리는 신앙이 근거에 있는 기초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 말은 신앙이 항상 내용을 전제로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용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신자로 자처를 하면서도 안타깝게도 이 신앙의 근본 뼈대 교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날 조국교회 신천지라든지 온갖 이단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뭐 저쪽에 강북구에 있는 어떤 교회는 수천 명 그 다니는 교회인데 완전히 신천지에 그냥 다 잠식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다름 아닙니다. 교리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쭉 어떤 사실을 진술해 나가다가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식의 진술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당시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만 되는 내용들을 잊어버렸거나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네가 왜 모르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라고 말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3주차부터 17주차 같이 살펴봤던 총 15주에 걸쳐서 되어지는 바로 사도신경에 관한 해설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11문에서 이 신앙의 근거에 있는 기초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참신앙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참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 설명하지요. 잘 보시면 참신앙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인식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 자신을 아버지의 구주로 천명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합하면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신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인데 이 인식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선포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요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유일하신 분,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주석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 주석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주석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고,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초로 칼뱅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믿음이란,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초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영생은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한 인식 없이 신앙이 태동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식이라는 말은 지식을 전제로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무엇을 인식한다고 했을 때 인식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이나 사물이나 어떤 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식 없이는 어떤 신뢰도 어떤 믿음도 불가능합니다. 알지 못하는 분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야, 참 그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이 들면 때로 앞집 사람한테 자녀를 맡기기도 하고 상당한 재산을 그 사람의 이름으로 때로는 잠깐 돌려놓기도 하고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뭐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인격적 만남과 교제 안에서 이분을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모종의 증거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외쳤던 것이 뭡니까? 믿음은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무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나는 경건하게 그저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듣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성경이 본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잘 살펴서 그것을 수납할 때 그 믿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한번 좀 앞으로 넘어가서 8문을 한번 보겠습니까? 8문답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과 지식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8문 9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순서대로 설명하자면 그 첫 번째 주안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신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9문을 보시면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온전히 선하신 분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이 이 인식의 출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앞에서 잘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인식을 단순한 이성의 작용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죠. 항상 이성의 작용을 뛰어넘습니다. 흔히 이제 성경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적이라고 말하죠. 성경이 과학과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따라서 인간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지 이성과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성을 사용하긴 하지만 이성만으로 무엇을 다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어떤 은혜를 필요로 하는가 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성만으로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다면 특별히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이성만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11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신앙이라는 이 말,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신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말은 거짓 신앙, 거짓 믿음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 제3권 2장 6절에 거짓 믿음에 관한 진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거짓 믿음인지를 진술해요. 그리고 3권 2장 12절로 가면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다시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칼뱅이 얼마나 이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잘 설명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신앙을 갖도록 하는 일에 마음을 쏟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몸을 으타가지 않았다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다 그랬죠. 왜 믿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3장으로 들어오면 니고데모가 등장하지요.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라왔지만 그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같은 데 보면 마술사 시몬이 이적도 행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뭐 주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뭐 길가에 뿌린 씨,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린 씨, 돌짝밭에 뿌린 씨 등등 이야기하죠. 일시적 믿음, 역사적 믿음, 이런 믿음들, 이적적 믿음, 이런 믿음들은 성경이 요구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먼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참 믿음이 뭐냐, 참 신앙이 뭐냐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여기에 잘 진술을 했지만 제가 조금 더 설명하자면 참믿음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뢰를 버리는 것이죠. 우선은 무엇을 믿는다라는 말은 자기 신뢰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의와 자신의 영적 교만에 대해서 죽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노력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입니다. 부정적으로 우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말하면 믿음은 내가 끝장나는 거예요. 내가 끝장나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 이제 나는 끝이다. 끝장이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그 요즘에 은혜 방식에서 살펴보고 있지만 믿음은 결국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해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참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에서 더 나아가서 온 영혼으로 그분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12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스스로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신앙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예. 신앙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신앙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면 성경 구절을 좀 암송한 분들은 어떤 구절이 떠오릅니까? CCC 출신들 계시죠? 뭐, 이제 CCC나 하여튼, 뭐, ESF나 뭐 하여튼, 뭐, BBB나 하여튼, 로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좀 떠오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선물이라는 말이지. 물론 믿음도 물론 선물이에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구원이 선물이라는 말이지 믿음이 선물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진술, 신앙, 즉 믿음이 선물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 선물이라는 근거구절로 에베소서 2장 8절을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것은 구원이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선물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헬라어로 중성인데 중성 지시대명사인데 그 선물이란 말은 믿음이라는 말은 여성형이거든요. 여성.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문법을 뭐 조금씩 독일어나 이런 거 좀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시대명사는 항상 그 명사의 성을 그대로 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은밀하게 이제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증가하는 성경구절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것도 많이 외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지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 태어난 일에 관한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결정이 개입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물리적인 출생에 관한 한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신 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찬다면 사도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바요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칼뱅이 그 112문답 답에서 진술 끝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도 말씀해 주지만 이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때로 이제 믿지 않는 남편들 중에 아내가 믿는 믿음을 나도 좀 가지고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분들이 간혹 계시죠. 그런데 믿음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믿음이 당장 들어오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젠가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지요. 바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선물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3문을 보겠습니다. 113문은 신앙이 하나님부터 오는 선물임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지요. 113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신앙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불신앙 혹은 왜곡된 신앙으로 즉 우리 자신이나 피조물들에 대한 그릇된 신뢰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약속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하시고 인치심으로써 우리를 확신 가운데 굳게 세워 주십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보다 훨씬 더 탁월한 존재가 되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그들보다 더 튼튼하기 때문은 아니죠. 인간이 탁월한 이유는 인간이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간의 이성의 능력, 이해력에도 항상 오류와 한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사실을 나이가 들어가면 더 깨달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저도 때로 요즘에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어놓고도 때로 손에 안 들고 있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순간 제가 찾는 경우가 있어요. 잠시 주머니에 있는데도 이제 이성의 오류죠.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인간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칼뱅이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여러 번 강조했는데 제가 좀 말씀 그 기독교 강요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칼뱅이 바로 이 제네바 교리 문답을 쓴 분이고 또 이런 내용에 기초해서 기독교 강요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에 가서 좀 보시기도 하고 기독교 강요를 읽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 강요 3권 2장 4항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타나는가 하면 바른 믿음이라도 항상 오류와 불신앙에 둘러싸여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른 믿음도 항상 오류와 불신앙에 둘러싸여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다 그래서 시종일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늘 의식 안에서 갖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죠. 때로는 막 의심이 들어오기도 하죠.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허망한 것이 숨어 있을 틈이 너무도 많고,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허망한 것이 숨어 있을 틈이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생각들 너무 많이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렇고 또 거짓이 숨어 있을 곳이 너무도 많고 사기와 외식으로 겉을 감싸고 있을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자신까지도 거기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아주 교묘해서 거짓과 오류가 숨어 있을 틈이 너무 많아서 특별히 외식으로 자신을 뚫뚫 감싸고 있어서 자기 자신도 그냥 속아 넘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3권 2장 12절에서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채 뻔뻔스럽게 자랑하며 허망한 겉모양으로 남들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들까지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디모데서 1장 5절에 디모데를 가리켜 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짓된 믿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선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부분들을 아주 예리하게 묘사하고 진술하는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이 불신앙과 또 왜곡된 신앙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기 진술하고 있는 바대로 칼빈이 진술하고 있는 바대로 이 그릇된 자기 자신이나 또 피조물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다. 이거는 정말 획기적이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지혜를 어떻게 깨닫게 하시느냐라고 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 조명의 영이라 그래요. 조명, 일루미네이션, 이렇게 비춘다 그 말이죠. 조명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명등의 역할은 뭐냐면 조명등 자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조명등은 항상 어떤 대상과 사물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이미 성령과 관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오순절주의자들이나 혹은 신사도 운동을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 성령 집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예수난 출신이지만 뭐 하여튼 그분들은 성령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다 없애버려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일에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조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받게 되면 영혼에 새로운 눈이 생겨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이전에 듣지 못했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이전에 즐겁지 않았던 일이 내 영혼으로 즐거워진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증거죠. 이 성령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약속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내가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 약속했죠. 바로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령은 그러면 별명이 약속의 성령이라 그랬으니 뭘 그러면 약속하십니까? 성령께서 뭘 약속하세요? 성령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이 미래에 필연적으로 완성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한번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오면 한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이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불완전하고 모호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지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신자에게 보내주시는데 신자에게 내주하는 성령은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구원의 약속들을 우리 마음속에 확증하신다 그랬죠. 그죠? 에베소서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라 그래요. 보증. 부동산 계약하면 계약하고 보증금을 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약속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증으로 와 계신다는 이 말은 지금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잖아요.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며 신자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완성될지 말지 모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확증하신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확증하시고 인치심으로 확신 가운데 굳게 세워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는 것, 인을 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이 내 것이다. 내 것임을 보증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돌아 계시고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 우리의 것이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확신한다, 확신 가운데 굳게 세워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을 바꾸면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심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뭔가 내 안에 해결되지 아니한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확신은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에서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요소라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4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을 소유할 때 이 신앙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의롭다고 인정해 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해주는 것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뭐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의롭다,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도덕 윤리적인 규범에 부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따지면 우리는 의롭다는 인정을 못 받죠. 여러분들이 완전히 의롭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은 도덕윤리적인 어떤 규범에 내가 부합한다는 그런 뜻으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의 개념을 넘어서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의롭다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의롭다는 말은요, 하나님 그분과 상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율법과 사실은 같은 그런 수준에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칭의는 의롭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된다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칭의는 의로움을 산출해내는 게 아니고 의로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을 놓쳐버리면 신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움은 그냥 우리가 그냥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의롭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의롭다, 그런 개념을 절대로 신자는 가질 수 없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 재판장은 의인을 의롭다고 악인을 정죄하라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정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죄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고 유죄 선언을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실제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의롭다는 선언을 얻는 것입니다. 그 개념 안에서만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지, 도덕윤리적인 차원으로 그냥 가버리면 아무리 나를 쳐다봐도 실제로 의롭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114문에서 이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하지요? 영생을 얻게 해준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죠. 그죠? 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을 그 공로로 여기서는 안 되죠. 제가 교회 개척 초기 때부터 기초성 용보하고 뭐 하이델베로 이른다고 하고 할 때마다 늘 말씀드렸죠.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해버리면 믿음이 뭐가 됩니까? 공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불러들이는 수단과 통로일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5문. 그러면 인간은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만일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가련한 죄인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대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칭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유혹과 실수는 칭의에 걸맞는 인격을 가져야 의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평생 신앙생활에도 칭의에 대한 확신 못 가집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로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 기여할 수 없다 그래요. 요즘에 우리 은혜 방식 공부하잖아요. 구역 모임에서. 그렇죠? 거기 보니까 그 죄에 대한 영혼의 씨름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지요. 그래서 요즘에 아마 영적으로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분들은 상당히 영적으로 공고한 시기를 지내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씨름하고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깊이 고통했는가, 그 정도가 강하다고 해서 의롭다함의 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평균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만 의롭다함을 받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고통했는가 실험했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의롭다함의 여부가 주어지거나 그 다음에 의롭다함의 그 강도가 더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제 앤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MPP라고 해서 바울의 세 관점이라고 해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을 보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삶을 살면서도 개차반으로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 칭의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행함을 드러내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게 너무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본래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라는 이 교리에 상당한 이 뒤틀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해야 돼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의로 의로워지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라 그랬죠.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큐티했는가, 뭐 성경 구절을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가, 공예배에 참여했는가, 하여튼 이런 것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어떤 확신도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로움에 대한 확신을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우리 바깥에서 그리스도로부터만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죠. 아, 그것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여기면 뭔가 우리가 좀 뻥 뚫린 느낌이 나지 않느냐. 쉽게 말해 좀 빈수레 같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의로워지지도 않으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 의로워진다라고 말을 하니 그렇게 신앙을 선포해 놓으니 복음을 선포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죠? 반율법적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복음이 선포되지 않아서 그렇고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만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절대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충분히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로드연수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목회자들한테 성도들에게 아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는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복음이 아직 충분히 전파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 그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정도까지 율법 폐기론으로 치우칠 정도로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증거해야 된다. 네. 이런 가운데에서만 우리의 신앙의 확신, 네. 마지막 최종적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벌벌 떠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최종적 심판을 현재로 끌어당겨서 받은 자예요. 그게 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마지막 최후 심판 때는 내가 어떻게 될까 이 전전긍긍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징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주에 징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살폈습니다. 거짓된 신앙과 오류가 있는 신앙, 얼마나 많은 왜곡과 뒤틀림 있는 신앙을 갖고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참 신앙 안에서 영생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의롭다함의 근거를 다른 무엇에 두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만 두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사람과의 이성과 지혜로는 사람의 도덕윤리적인 능력으로는 도무지 얻어낼 수 없는 진정한 의를 소유하여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고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